오늘 이렇게 3.1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3.1교회를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왜 좋아하냐면은 우리 아들이 다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참 부담은 돼요. 왜냐하면은 참 한국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인 우리 송태근 목사님 교회 와서 설교를 한다는 게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여러분들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적 치유란 말을 한 20, 30년 전에 처음 듣게 됐어요. 한국교회에 내적 치유란 말이 들어와서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무슨 치유가 필요하냐. 나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신앙이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상처를 받은 사람들하고 조금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치유가 필요하다.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 그런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그런 내적 치유 이런 거는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 세대가 치유를 필요한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꽤 오래됐지만은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그 책이 뭐 그 당시 20대들에게 굉장히 많이 팔려진 책인데 물론 그 책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청년들이 무슨 아프냐, 기성세대들은 우리는 너네 때보다 더 힘들었다, 그런데도 다 이겨냈는데 뭐 이런 거 갖고 힘들다 그러냐 하면서 막 그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 그 책을 읽으면서 지금 청년시들이 정말 아프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정말 청년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젊은 세대가 정말 위로가 필요하구나, 치유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조금 좀 더 보편화되는 걸 느꼈어요. 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힐링 캠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힐링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이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상처를 입고 산다는 거죠. 모두에게 힐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나도 힐링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목사인 나도 힐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데 그때 오늘 이 말씀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것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제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는데 오늘 저는 제가 치유를 받았던 말씀을 한 네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무슨 상처 받은 게 없고 나는 치유 필요 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조세요.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치유 얘기 들으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 어느 구석인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데 저에게 치유해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같은 말씀으로 치유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기대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나아졌습니다. 훨씬 잘 살게 됐어요. 아무리 힘들게 산다고 해도 제가 어렸을 때 사는 것보다는 살림살이가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대 수준이 높아져서 그렇게 되는 거죠. 기대하고 현실 사이에 이 갭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제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진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힘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그 알랑도 보통이라는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 썼어요. 그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쓴 글 가운데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사람이 왜 불안하냐?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동창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창 모임만 갔다 오면은 사람이 불안해진다 그래요. 나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제 안에도 뭐 잘 지내다가 동창 모임 한번 갔다 오면은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안 갈 때입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은 가면 안 될 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가까운 사람하고 지나다 보면은 기대 수준이 조금 생깁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잖아.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자체가 많이 부족한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일자리가 없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제 노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얼마나 됐는지? 얼마나 됐느냐? 저희 부모님 때는 노후 준비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후 준비라는 생각을 할 정도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자기 주변 사람들보다 비교해보다 보면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한다는 거죠. 저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 힘들어 합니다. 내가 이번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기업하시는 분인데 자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한테 굉장히 이제 혼을 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자녀가 그러더래. 아빠, 그래도 나는 매일 들어오잖아, 집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 친구 중에 나가 있는 애도 많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 들어오기만 해도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기대 수준을 낮추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해결된다라는 그런 재미난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리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황을 원하는 대로 해주기 전에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시편 131편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편 131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무슨 수도원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수도사의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예요. 왕국을 통일했던 엄청난 일을 이룬 그 왕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인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게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이 말은 결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작게 가지라, 목표를 작게 가지라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위대한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의 자아를 만족시키려는 기대를 낮추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자아를 만족시키려는 기대를 낮추라는 거죠. 이제 방금 자녀 얘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에 대해서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나를 만족시키려는 기대를 너무 높게 가지고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엄치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하고 관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저는 목회자한테도 이게 적용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제일 상처받는 게 언제인 줄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옆 교회가 부흥할 때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 자아를 만족시키려는 기대를 낮추지 못하면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인터넷에서 한번 본 얘기인데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더니 그건 맹자가 한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셰익스피어인지 맹자인지. 그런데 정말 좋은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도 생각하게 됩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남보다 더 많이 일하라. 근데 남보다 적게 기대하라.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 최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내게 내 자아를 만족시킬 만한 그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그것을 낮추도록 할 때 비로소 진정한 힐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꿈을 작게 가지라. 계획을, 목표를 낮게 잡으라.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얼마든지 높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대감을 좀 낮출 때 우리가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는 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수년 전에 제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회복이 됐는데 이제는 육체적인 질병에서 이제 마음이 무너내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별로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가 내적으로 너무 약해진 것을 느꼈어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꾸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래도 이유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나도 요즘 많이 유행되는 우울증 이런 게 아닌가 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울증 찾아서 증상 이런 걸 한번 쭉 쳐봤어요. 그랬더니 쭉 나오는데 맨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병이 심각합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이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이트가 병원 사이트더라고요. 이거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광고 사이트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물론 병원에 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도 얼마든지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직도 해결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현듯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씀을 팍 주시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말하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일단 질병에 시달리게 됐어요. 근데 질병에 시달리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세 번 했는데도 다 안 들어주셨어요.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근데 그때 그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이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다음에 크게 기뻐함으로 뭐라고 그래요?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 나 약해 하고 자랑한다.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까지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한번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번도 내가 강할 때 나타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는 항상 내가 약해졌을 때 나타났어요. 근데 그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일단 겸손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번 쭉 내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연애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그 여자하고 30몇 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제 결혼 생활에 보여주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또 유학 시절에 모든 학교에서 다 리젝트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면서 내가 예상치 않은 학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일하다가 해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시고 내가 생각지 않은 길로 또 인도해 주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때 내가 잘났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졌을 때 그 약함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을 돌아보면서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났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너 잘해보라고 그럴 거예요. 내가 약해졌을 때 그 약한 거를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비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수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상처를 치유받는 거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자랑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유를 체험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는 것. 신문에서 어떤 사업가가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를 당했는데 가족이 버팀목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과거에 그 IMF 경제 위기 때 그 경제 위기 때문에 가족들이 붕괴됐다. 붕괴된 가족들이 많다는 얘기를 과거에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조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한 경우는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가족이 붕괴됐는데 제가 본 그 신문 기사에서는 그 위기 상태를 가족들 때문에 넘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대조가 되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옆에서 용기를 북돋워주는 가족이나 친구들, 그러니까 정말 그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얼마든지 견뎌내고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전도서 4장 9절 11절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예,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인데 결국 이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는 것,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은 한 사람의 능력을 강화시키기도 하지만은 그게 흔히 말하는 시너지 효과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편이 약해졌을 때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계가 갖는 놀라운 힘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치유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든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누구도 좀 왔으면 좋겠다. 누구도 좀 왔으면 좋겠다.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함께 있으면은 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도 고난을 혼자 당하기보다는 함께 당하는 것이 좋았던 거 보게 됩니다. 가끔 제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을 할 때 그 상담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는 거 이전에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지금 형제가 혹은 자매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함께 나눌 사람이 있냐? 그럴 때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미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진짜 문제는 문제가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 주신 말씀대로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참 우리들이 살면서 치유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고독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립니다. 교류합니다. 그런데 일이 떠나버리면은 사실 일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일과 관련해서 인맥을 가졌던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는 사실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면은 나중에 정말 고독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시절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굉장히 사회적인 활동을 했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맺지 못하면 나중에 굉장히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노후 준비에 있어서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관계를 잘 맺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역시 이 가족 관계죠. 부부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사실은 그 힐링의 치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슬슬 그런 나이가 됐죠. 아내한테 잘합니다. 잘해요. 요즘 아내가 요 조금 이제 작은 수술을 받고 지금 힘들어하는데 제가 요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노후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사실은 이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게 사실은 치유의 원동력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살다 보면은 관계가 이 치유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관계가 사실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마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일종의 그 목표가 되지 않겠나. 내가 어떻게 사람들하고 정말 잘 지낼 수 있죠. 물론 사랑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관계를 잘 맺게 될 때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상처, 고통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일종의 힐링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고난의 가치를 아는 거죠. 고난의 가치라는 거예요.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몇 년 전인가 아주 가까운 지인의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마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을 꼽으라면은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를 위로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장례하는 동안에 예배를 제가 다 인도하면서 하여튼 위로할 수 있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위로를 하느라고 했는데 제가 느낍니다.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위로의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제 말이 그분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후인가 이런 일이 또 비슷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 안에 어떤 분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분 먼저 하늘나라로 자녀를 보낸 그분이 다른 얘기 없 그냥 등 두드려주는 것만으로 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위로의 힘을 그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한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의 말이라야 진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 간에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이제 나는 자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같은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이것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격증이랄까요? 면허증을 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어려움, 그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나 그 고난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한테 주어진 어려움이 굉장히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제 나는 위로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게 그 어려움으로 받는 상처를 굉장히 치유해 주더라고요. 한 번은 그 교인 가운데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된 분이 있었어요. 아, 목사로서 뭐라고 해줄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글쎄 이걸 다행이라고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역자 가운데 여자 사역자 이런 데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유방암 수술하고 다 완쾌가 된 분인데 그래서 저는 그분을 이제 모시고 갔어요. 제가 뭔가 말씀으로 위로하려고 하는데 위로할 필요가 없어요. 두 분이 만나서 위로를 다 받더라고요. 서로 얘기하면서 그 자기의 경험, 자기가 어려웠던 얘기를 쭉 하는 과정에서 그냥 거기 위로가 다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날 가서 한 게 그분 데려다 준 거가 그거 한 일이었었어요. 아, 그러고 나서 분명히 여자 동역자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은 적어도 그 병에 관해서는 위로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저도 조금 있더라고요. 저도 꽤 오랫동안 류마티스를 앓았습니다. 지금도 조금 고통이 없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직원들 가운데 찾아와요. 다른 사람들은 안 오고 류마티스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류마티스를 고쳐줄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류마티스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들을 쭉 얘기를 하면은 그냥 위로받고 가더라고요. 고쳐주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와, 내가 류마티스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이렇게 유익할 수가 있나. 자격증을 받은 셈이죠. 혹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류마티스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은 병원에 가세요. 그런데 위로를 받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여러 종류의 면허증을 갖는 게 어떨까? 각종 암 면허증을 다 따복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런 것이 나한테 주어진다면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할 수 있는 면허증을 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한테 주어지는 이 어려움이 또 고통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 그렇게 생각하면 이 위로의 면허증이라는 게 이게 참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 청년들 대할 때 저는 학교 입학 시험에 이제 실패해 본 경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입학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아무 도움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아이, 그거 소용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실연을 당해가지고 정말 힘든 청년이 왔는데 제가 그거 뭐 위로하지 않고 그냥 내가 실연 당했을 때 힘들었던 얘기를 쫙 했더니 그냥 밝은 얼굴로 돌아가더라고요. 와, 이게 참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정말 제대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면허증을 지금 따게 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의 이 어려움, 고난이 정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게 고린도후서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저한테 치유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저는 한 네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정말 힘들 때 기대를 낮추라는 거, 그거를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왕이었던 엄청난 일을 했던 다윗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은, 굉장히 이게 금방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은 갖지만은 내 자아를 만족시키려는 기대를 낮추라. 이게 저에게 치유를 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약해가지고 낙심될 상황이었는데 그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씀이 저한테 정말 치유가 됐었어요. 그리고 한편이 약해졌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들을 붙들어 일으키려냐,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결국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이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가족이나 교회에 있다면 사실은 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게 바로 치유의 소스가 된다는, 이게 저한테 큰 힘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의 면허증을 주시는 과정이다. 그럴 때 어려움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때 제게 있었던 많은 그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저는 네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 어디서 나왔냐면 시편 107편 19절 20절 그 얘기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께 저는 이 네 가지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힘들 때 고쳐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꼭 이 네 가지에 국한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힐링 얘기를 많이 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치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해주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겪고 있는 혹시라도 있으면 치유들을, 상처들을 다 치유받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참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많은 그런 것들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있어도 참 그 마음에 있는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것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하셨고,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으로 말씀을 보내주시고 고쳐주신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가운데도 그런 상처,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 보내주셔서 치유해 주셨듯이, 고쳐주셨듯이 하나님 말씀을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보내서 그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치유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힐링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에서 상처가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보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